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하는 법안이 미 하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4일 열린 하원 전체 회의에서 북한 차단과 제재 현대화법이 찬성 419대 반대 1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채택됐습니다. 이날 표결에 앞서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일 본회의 시간에 열린 토론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북한 차단과 제재 현대화법은 북한을 미국 금융망으로부터 완전히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의 달러화 거래도 금지했고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개인에 대한 제재도 확대했습니다. 하원 전체회의를 통과한 북한 차단과 제재 현대화법은 앞으로 상원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미국 공화당이 4일 하원에서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건강보험법을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이날 하원 표결에서 법안 통과에 필요한 표보다 한 표 더 많은 찬성 217표로 가까스로 통과됐습니다. 반대표는 213표가 나왔습니다. 모든 민주당 하원 의원들은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법안이 미국인들의 상황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상원으로 보내졌고 상원에서 상당 부분 수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공화당 하원 의원들은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중국 외교부는 중국을 겨냥한 북한의 강력한 비난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북한 문제를 처리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중국 외교부의 공상 대변인은 4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고 북중 선리노 관계 발전에 대한 입장도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랫동안 중국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을 가지고 유관 문제를 판단하고 처리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3일 김철이라는 개인 명의로 된 논평을 싣고 중국이 대북 제재와 압박으로 북중 관계 붉은 선, 즉 인내 한계선을 넘어서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비오웨이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말 첫 해외 순방에 나섭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을 방문한 뒤 유럽으로 이동해 프란치스코 로마 가톨릭 교황을 만나고 이어 유럽에서 열리는 국제회의에서 세계 지도자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백악관과 플로리다에 있는 자신의 휴양지에서 많은 국가 정상들을 만났지만 해외를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확한 중동 방문 일정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5월 24일 바티칸을 방문해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기 전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와 26일 이탈리아 시칠리아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 참석할 계획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프라유트 찬오차 태국 총리를 미국에 공식 초청했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4일 프라유 총리와의 전화통화에서 양국 간 오랜 동맹관계와 무역 경제관계 강화를 위한 공통의 이익을 강조하며 미국에 방문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프라유 총리를 백악관에 공식 초청한 것은 아시아 지역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아시아에 대한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하는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프랑스 대선 결선 투표를 나흘 앞둔 3일 에마뉘엘 마크롱 후보와 마린 르펜 후보가 2시간 동안 열띤 TV 토론을 펼쳤습니다. 르펜 후보는 마크롱 후보가 테러리즘에 취약한 비정한 자본가라고 비판했고 마크롱 후보는 르펜 후보를 거짓말쟁이자 극단주의자라고 비판했습니다. 올해 프랑스 대선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인 높은 실업률과 관련해 마크롱 후보는 정부 규제 간소화와 중소기업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르펜 후보는 일자리를 외국에 내보내는 기업의 상품에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OA 세계뉴스 이한철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5일 금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출근을 준비하고 등교를 준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의 풍경은 어느 곳이나 크게 다르지 않죠. 미국의 뉴욕 같은 대도시에는 아침 식사를 하는 시간도 줄여보기 위해서 빵과 커피를 들고 출근하는 직장인들의 아침 풍경 쉽게 만날 수 있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바쁘고 북적이는 도시 가운데 하나인 뉴욕 시민들에게 평화롭고 의미 있는 아침을 선물하자는 취지로 뉴욕 현대미술관이 아침 7시 30분부터 9시까지 1시간 30분간 아침 개장을 시작했는데요.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보통은 오전 10시 넘어서 개관을 했는데 이 바쁜 관객들에게 다양한 시간대를 제공하고 많은 군중에서 벗어나 명상을 하듯 고요히 또 천천히 작품 속에 빠져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획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이 기획은 매주 수요일에 한해서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다고 합니다. 빵 대신 미술 작품을 관람하면서 잠시나마 여유를 느낄 수 있어 좋다는 의견과 함께 그 시간에 미술 관람을 즐기라는 것은 평범한 직장인들에겐 사치일 뿐이라는 사람들의 반응도 함께 이어지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을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인물 아메리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19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의 오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5월 5일 금요일 북한은 대체로 비가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5도에서 17도, 낮 최고기온은 15도에서 27도 기록하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5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 예상됩니다. 이어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14도에서 24도, 신의주 13에서 17도 분포 예상되고요. 개성은 14에서 25도, 함흥 13에서 27도, 끝으로 청진은 9에서 19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오늘 첫 곡은 구스타프 스페츠의 노래입니다. You and Me, 당신과 나라는 제목의 노래인데요. 함께 감상해 보시죠.
On my mind, you and me go where You're always on my mind.
"살아 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의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중재자로 나서서 평화협정을 이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요일 백악관에서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과 첫 회동 후에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 평화 정착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시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올해 첫 황사경보가 발령됐고요. 이어서 지난 1월 말 전화로 설전을 벌였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멜컴 텀블 호주 총리가 목요일 오후 뉴욕에서 처음 회동합니다.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팔레스타인 지도자와 만났군요.
네, 트럼프 대통령과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이 수요일 백악관에서 회동했습니다. 이 만남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사이에 평화협정의 중재자가 되겠다고 밝히고 양측의 평화를 반드시 이뤄낼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And I will do whatever is necessary to facilitate the agreement, to mediate, to arbitrate anything they'd like to do.
네, 평화협정을 맺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무슨 일이라도 하겠다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회견 내용 들으셨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협정이 아마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평화협정일 것이라고 들었다. 하지만 그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자면서 자신감을 표시했습니다.
예. 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당사자인 이스라엘 총리와도 만났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한 달도 안 된 시점이었던 지난 2월에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백악관으로 초청해서 회담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년간 미국 정부가 중동 평화 정착 방안으로 지켜왔던 이국가 해법 지지 입장을 공식 철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와의 공동회견에서 한 국가든 두 국가든 모두 나쁘지 않다. 두 당사자가 원하는 방안을 따를 거라고 말하고 나는 더 나은 합의를 이끌어낼 자신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여기서 말하는 이국가 해법이라는 게 뭔가요?
예, 현재 양측이 분쟁을 벌이고 있는 지역에서 이스라엘만 합법적인 국가로 인정받고 있고 팔레스타인 주민들에게는 자치구를 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양측을 모두 국가로 인정해서 이웃나라로 공존하도록 하자는 게 바로 이국가 해법입니다. 2차 대전 종전 뒤인 지난 1948년에 세계 각지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살던 곳으로 모여들어서 이스라엘 건국을 선언한 뒤 충돌이 계속돼 왔는데요. 양측은 3차 중동 전쟁을 벌였던 1967년 이전 경계를 기준으로 팔레스타인을 독립국가로 승인하는 게 이 해법의 요지입니다. 국제사회가 줄곧 지지해온 방식인데요. 미국 정부도 지난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부터 조지 W. 부시,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 때까지 이 방안을 추진해 왔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 이국가 해법 지지를 철회한 건 친이스라엘 정책을 펴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기간부터 적극적인 친이스라엘 정책을 예고했는데요. 이스라엘 당국이 팔레스타인 자치 지역 내 자국민 주거 지역인 유대인 정착촌을 꾸준히 건설하면서 최근 갈등이 증폭됐습니다. 지난해 12월 유엔 안보리는 이스라엘 당국의 정착촌 건설이 영내 평화 구축 노력을 해친다면서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는데요. 당시 바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기권표를 던지면서 사실상 결의안에 동의한 것으로 해석됐고요. 트럼프 대통령, 당시 대통령 당선인은 이 결의안 채택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새 행정부 출범과 함께 미국의 중동 정책이 달라질 거라면서 이스라엘이여 굳세게 버텨달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관을 테라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대선 공약을 재확인하면서 이스라엘에 힘을 실어주는 행보를 이어갔고요. 또 네타냐후 총리와의 회담에서 이국가 해법 지지 철회를 밝히기에 이른 겁니다.
네. 자, 그럼 팔레스타인 수반과의 회동에서 이국가 해법 외에 이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어떤 대안이 나왔습니까?
예, 팔레스타인은 이국가 해법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예, 아바스 팔레스타인 수반은 수요일 회견에서 우리의 전략적 선택은 이국가 해법에 기반해서 평화를 구축하는 거라고 강조하고 역사적인 평화협정 타결을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협력을 고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입장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 해법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회동에서 평화협정의 중재자가 되겠다는 의지만 밝혔을 뿐 마땅한 대안을 내놓지 않아서 선언적인 행사에 그쳤다는 일부 언론의 비판도 있습니다.
네. 자, 한편 이 트럼프 대통령의 첫 해외 방문지가 이스라엘이 될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도 나왔군요.
예,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목요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달 하반기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하는 일정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백악관이 목요일 이를 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25일 북대서양 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할 예정인데요. 이에 앞서서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를 먼저 방문한다는 겁니다. 아직 정확한 날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수도 베이징에 황사경보가 발령됐다고요?
네, 베이징 일대에 목요일 올해 첫 황사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베이징시 기상대는 현지 시간으로 오전 5시 30분을 기해서 청색 황사경보를 내렸는데요. 당국은 심각한 황사 현상이 금요일 오전 8시까지 26시간 이상 이어질 걸로 예보했습니다. 수도 베이징 외에 중국 대륙 북부에서도 황사가 심한데요. 중앙기상대는 간수, 허베이, 헤이룽장, 지린성, 네이멍구 지역에서 금요일까지 황사가 발생할 걸로 내다봤습니다.
예, 이 황사가 어느 정도길래 이 경보를 내린 건가요?
예, 베이징 대부분의 지역 평균 공기질지수 AQI가 목요일 500에 이른 걸로 중앙기상대가 발표했는데요. 국제대기오염조사기관인 에어비주얼은 베이징의 AQI를 896으로 발표했습니다. 이 숫자가 높을수록 공기가 나쁘다는 건데요. 최근 미세먼지가 많아져서 공기가 나빠졌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는 한국 주요 도시의 이 평균 AQI가 155에서 171 정도인 걸 감안하면 이게 어느 정도인지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예,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리면요. 이 공기 중에 모래먼지가 너무 많아서 눈앞에 있는 사물을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가시거리가 1, 2km 정도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네. 자, 이렇게 심각한 황사의 원인은 뭡니까?
예, 이번 황사는 중국 서부 사막에서 일어난 모래바람의 영향을 받은 걸로 베이징시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이 황사로 인해 가시거리가 짧은 만큼 당국은 이 공항, 고속도로 등에서 돌발 사고에 대비하고 있는데요.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서는 40여 편 항공기가 연발착했고요. 15편이 운항 취소됐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중앙기상대는 이 특별한 일이 없으면 외출을 자제하고 또 필요한 경우 눈과 호흡기를 가리는 도구를 이용해서 인체에 피해가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수도권 주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멜컴 턴블 호주 총리가 뉴욕에서 회동을 한다는 소식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멜컴 턴블 호주 총리가 목요일 오후에 뉴욕에서 회동하는데요. 두 정상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초였던 지난 1월 말에 전화 통화를 하다가 심한 언질을 벌인 걸로 알려져서 이번 회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턴블 총리와 통화를 하다가 취임 후 지금까지 여러 정상들과 가진 통화 중에 턴블 총리와의 통화가 최악이라면서 25분 만에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 자, 그런데 그 두 정상이 백악관이 아니라 뉴욕에서 회동을 하네요.
예, 목요일 뉴욕에서 이 산호해 전투 75주년 기념식이 열리는데요. 이 산호해 전투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군과 호주군이 연합해서 이 태평양 바다에서 일본군을 상대로 벌인 격전으로 2차 대전 전투 가운데서는 주요한 전투 가운데 하나입니다. 미국과 호주 정부가 공동으로 주관을 맡는데요. 트럼프 대통령과 턴블 총리가 이 기념식에 참석해 연설하고 이어서 회담할 예정입니다. 두 정상은 이 회담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문제, 비롯해서 국제 안보 또 경제 현안을 주요 의제로 다룰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 자, 그런데 두 정상이 당시에 어떤 문제로 마찰을 빚었는지 궁금한데요.
예, 미국과 호주는 미국 대선 직후였던 지난해 11월에 난민 상호 교환 협정을 맺었습니다. 이 협정에 따라서 호주는 나우루, 파푸아 뉴기니 섬에 수용 중인 약 1,250명의 난민을 미국으로 보내고요. 대신 미국은 코스타리카에 수용 중인 일부 난민을 호주로 보내기로 한 건데요. 미국에 오기로 한 난민 대부분이 이슬람 신자, 무슬림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전임 오바마 행정부의 멍청한 합의라고 질책하며 이를 재검토하겠다는 글을 인터넷 트위터에 올렸고요. 그러면서 두 정상이 통화 중에 마찰을 빚었다는 언론의 보도들이 나왔습니다.
네, 이 턴블 총리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예, 턴블 총리는 두 사람이 진솔하고 인간적인 얘기를 나눴다면서 이 사태 확산을 경계했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진실을 말해준 호주 총리에게 감사한다면서 이 불화설 진화에 나섰습니다. 또 지난달에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호주를 방문해서 미국은 호주와 맺은 난민 협정을 존중할 거라고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호주는 미국의 대표적인 우방국 가운데 하나죠.
예, 그렇습니다. 호주는 미국의 아시아 중시 정책에 따라서 미군 해병대의 기지를 제공하는 등 미국의 오랜 대표적인 친미 국가 중 하나인데요. 하지만 두 정상 간의 불협화음이 들려오면서 미국과 호주 관계에 적신호가 켜지는 게 아니냐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호주 국내에서는 특히 과연 호주에게 미국은 무엇인가, 호주의 이익이 반영되지 않는 양국 관계에 대해서 재조정을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쇼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양국의 끈끈한 결속과 긴밀한 동맹관계를 보여주길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최근 호주와 중국이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다고요?
예, 중국은 현재 다국적 경제협력 구상인 1대1로 그리고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등을 통해서 이 세계 경제에서 주도적인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호주의 최대 교역국입니다. 지난 3월에는 리커창 중국 총리가 호주를 방문해서 이 호주산 쇠고기 수입에 규제를 풀어주기로 하는 등 최근 가까워지는 모양새인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호주 정부가 미국과 중국 두 강대국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턴블 총리는 지난 3월 호주는 확고한 동맹인 미국과 매우 좋은 우방인 중국 모두를 갖고 있다면서 한 나라를 선택해야만 한다는 생각은 옳지 않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인데요. 부지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이 추진한 오바마 케어 대체 법안이 오늘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이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종교 자유를 확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한 소식, 또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시카고에 세워지는 오바마 기념관 설계도를 공개한 소식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바마 케어 대체 법안이 연방 하원을 통과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약 1시간 전에 관련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는데요. 이 법안 통과에 최소한 216표가 필요했는데 이 표결 결과를 보면 찬성 217표, 217표 대 반대가 213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간신히 통과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지금 시각 이 백악관에서 축하 행사를 공화당 의원들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표결에 붙인다는 얘기는 어제부터 나왔었죠. 이 케빈 맥카시 하원 공화당 원내총무가 수요일 어제 충분한 지지표를 확보했다면서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자신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오바마 케어는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 핵심 정책이었던 건강보험 개혁법을 얘기하는데요. 이 형편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해서 모든 미국인이 건강보험을 가질 수 있게 돕는 제도입니다.
네, 이 공화당은 오바마 케어가 통과된 직후부터 폐지를 위해서 노력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공화당은 오바마 케어의 의무 가입 조항, 또 해가 갈수록 올라가는 보험료, 정부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 반대를 해왔습니다. 오바마 케어 폐지는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공약 가운데 하나이기도 했는데요. 앞서 이 폴 라이언 하원의장이 주도해서 대체 법안을 상정했지만 이 충분한 지지표를 모으지 못해 막판에 철회한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도 여러 개정안을 논의하면서 물밑 작업을 벌여오다가 이번에 표결에 붙여서 통과시키는데 성공한 겁니다.
네. 자, 며칠 전까지만 해도 충분한 지지표를 모으지 못한 것 같다 이렇게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어떻게 갑자기 합의가 이루어졌습니까?
네, 그동안 이 기존 질환이 있는 환자를 보호하는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서 절충안이 나왔습니다. 현행 오바마 케어는 기존 질환이 있는 사람도 이 보험사가 가입을 거부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요. 이 조항이 미국인들 사이에서 인기가 꽤 높습니다. 그래서 이 중도 성향의 공화당 의원들은 이 조항을 유지하길 바랬는데 이 보수 강경 성향의 공화당 의원들은 이 때문에 보험료가 지나치게 오르고 이전 오바마 케어와 전혀 다를 게 없다면서 반대를 해왔습니다.
예. 각 주에서 어느 정도 재량권을 줘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았었나요?
맞습니다. 결국에 이 조항을 유지하되 기존 질환이 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보험료를 올려받을 수 있게 허용하도록 각 주에 재량권을 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은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환자의 경우 이 보험료를 부담하지 못해서 이 보험금을 잃는 그런 사태가 나올 수 있는데요.
예.
이런 환자를 위해서 정부가 5년 동안 80억 달러를 들여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오바마 케어 대체 법안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했던 중도 성향의 공화당 의원, 이 프레드 업튼 의원과 빌리 롱 의원, 수요일에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뒤 이 찬성 쪽으로 돌아섰는데요. 이 업튼 의원은 이번에 개정안을 주도한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네. 이 정부가 80억 달러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보건 전문가들은 액수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국 의학협회는 이 새 법안이 승인되면 수백만 명이 보험을 잃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앞서 의회 내 초당적인 기구인 의회 예산국은 공화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현행 오바마 케어를 유지하는 것과 비교할 때 앞으로 10년 동안 2,400만 명 더 많은 미국인이 보험 혜택을 잃게 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개정안에 대한 조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그다지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민주당 쪽은 어떻습니까? 민주당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죠?
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암 환자에게 기침약을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비판을 했고요. 또 낸시 펠로시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보험료를 감당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민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바마케어 대체 법안이 연방 하원을 통과했는데요. 자, 하지만 하원을 통과한다고 해서 뭐 다 끝나는 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하원을 통과해서 상원으로 가게 됐는데요. 이 상원에서는 더 힘든 싸움이 예상되고 어느 정도 이 조정이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 상원에서는 최종 표결 전에 이 토론 종결 투표를 거쳐야 하는데요. 여기에 60표, 60표가 필요합니다. 현재 공화당 대 이 민주당의 의석 비율이 52대 48이니까 현행 규정대로라면은 이 민주당의 도움 없이는 통과가 불가능한 상황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상원에서도 통과될 것으로 자신하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목요일 종교자유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몇 시간 전에 백악관에서 서명식이 열렸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기도의 날인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기독교 지도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종교자유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 행정명령의 핵심 내용은 성직자와 종교단체의 정치활동 제한을 완화하는 것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말 들어보시죠.
We will not allow people of faith to be targeted, bullied, or silenced anymore.
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정부가 너무나 오랫동안 국가를 신앙인들에 대한 무기로 사용해 왔다면서 이제는 절대로 신앙인들이 표적이 되고 괴롭힘을 당하거나 침묵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는 종교 지도자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누구도 설교를 거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이 행정명령의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 텐데요. 지금까지는 이 설교 내용에 좀 제한이 있었나 보군요.
네. 미 연방법에는 60년 전에 제정된 존슨 조항이 있습니다. 이 1954년 당시 이 상원의원이었던 린든 존슨 전 대통령이 주도한 세제법을 근거로 해서 성직자들의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건데요. 이 성직자가 설교할 때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발언을 하면 해당 종교단체는 이 면세 혜택을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이 존슨 조항을 이 완전히 폐지하려면 의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기 때문에 이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서 조항을 완화하도록 한 겁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완화한다는 겁니까?
네, 존슨 조항을 어기고 정치적 견해를 나타낸다고 하더라도 이 단속기관, 그러니까 이 국세청이 될 텐데요. 단속기관이 이를 좀 눈감아주도록 하는 겁니다. 세금을 걷는 국세청이 최대한의 행정적 재량권을 발휘해서 정치적 견해를 나타내는 이 종교단체를 적극적으로 조사하거나 추적하지 말도록 했습니다.
예. 자, 이 밖에 종교자유행정명령에 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요?
네,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주도한 이 건강보험개혁법, 이 오바마 케어는 피임에 대해서 보험을 제공하도록 돼 있는데요. 이 종교단체나 기업들이 종교적 이유로 피임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런 의무 조항을 완화해서 반드시 따르지 않아도 되도록 했습니다.
네. 자, 이번에 발표된 이 종교자유 행정명령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가 나오고 있나요?
네, 예상보다는 범위가 좁다는 평가입니다. 2월에 공개된 행정명령 초안에는 성소수자 차별 조항도 포함돼 있었는데 이 최종 본에서는 빠졌다는 겁니다. 연방정부와 계약하는 업체들이 성소수자들과 미혼모들에 대한 차별을 해도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이 들어있었다는 건데요. 백악관 관리는 기자들에게 현재 불법으로 간주되는 행동은 앞으로도 불법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퇴임 대통령을 기리기 위해서 기부금을 모아 기념 도서관을 세우곤 합니다.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 기념관이 시카고시에 세워질 예정인데요. 이번에 설계도가 공개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공개된 설계도를 보면 시카고 남부 이 미시간 호숫가에 세워지는 오바마 센터는 현대적 디자인의 석조 건물인데요. 도서관과 박물관, 행사장, 그리고 어린이 놀이터 등을 갖추게 됩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가 수요일 직접 시카고를 방문하고 설계도를 공개했는데요. 오바마 전 대통령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What we want this to be is the world's premier institution.
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젊은이들과 지도자들을 양성해 지역사회와 국가, 전 세계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게 하는 세계 최고의 기관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는데요. 이를 위한 노력의 하나로 시카고 여름 일자리 훈련 프로그램을 위해서 200만 달러를 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도서관과 박물관 등이 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까?
네, 건물이 세 동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이 가장 큰 건물이 박물관으로 전시실과 사무실, 회의실, 교육시설 등을 갖추게 됩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많은 사람이 이 전 퍼스트 레이디 미셸 오바마 여사의 의상을 직접 보고 싶어 할 것이다 이렇게 농담했는데요. 오바마 여사가 재임 시절에 입었던 옷을 비롯해서 선거운동 당시 기념품, 오바마 전 대통령의 개인 소장품 등이 전시됩니다. 도서관은 연구와 오바마 재단 프로그램에도 이용되는데요. 시카고 국립도서관의 분점을 운영하는 방안도 연구 중이라고 합니다. 또 음악인들이 어린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치는 그런 시설도 갖추게 된다고 하네요.
네. 이 시카고는 오바마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기도 하죠.
네, 그렇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젊었을 때 이곳에서 이 지역사회 조직가로 활동을 했고요. 또 이곳에서 연방 상원의원에 출마에 당선됐습니다. 또 오바마 여사와 결혼해서 자녀를 기른 곳도 이곳인데요. 사실은 그 오바마 전 대통령이 어렸을 때 하와이에서 자라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래서 하와이주 역시 오바마 기념관 유치를 위해서 노력했는데 결국 이 시카고가 낙점을 받았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인생에서 가장 멋진 순간들, 최고의 순간들이 시카고에서 일어났다고 말했는데요. 이날 설계도를 공개하는 자리에는 오바마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냈던 람 이메뉴엘 시카고 시장도 참석했습니다.
네. 자, 기념관 건설에는 어느 정도나 돈이 드는지 또 언제쯤 문을 열지도 궁금한데요.
네, 최소 5억 달러가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2021년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인물 아메리카가 방송됩니다. 네,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각 분야에 걸쳐 뛰어난 업적을 남긴 미국인들을 소개해드리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오늘도 노시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난주에는 20세기 최고의 프로권투 헤비급 선수, 이 세계 챔피언 무하마드 알리 1편을 보내드렸는데요. 알리가 베트남전 징집에 불응해서 어려움에 처했다는 이야기까지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알리가 그런데 이 자신에 대한 유죄 판결에 대해서 법정 투쟁을 벌였다고 했는데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결국 1970년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3년 정도를 허송 세월을 한 거네요.
그렇죠. 이 최전성기를 누렸을 20대 후반을 우울하게 보내고요. 3년 만에 다시 권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알리가 선수권을 박탈당한 뒤에 이 세계 챔피언 자리는 누가 차지하고 있었나요?
조 프레이저라는 선수인데요. 이 선수는 상대방에 파고들어서 싸우는 소위 인파이터로 유명한 선수였습니다.
네.
1970년에 알리는 이 프레이저에게 도전장을 내고 뉴욕 매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맞붙었습니다. 둘 다 무패 기록을 갖고 있는 선수여서 세계적인 이목이 집중된 그런 경기였는데요. 그러나 알리는 이 시합에서 처음으로 다운을 당하고요. 또 패배를 하게 됩니다.
자, 이때가 알리도 이미 이 30살을 넘은 때였으니까요.
네.
세상 사람들이 이제 알리도 다 됐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렇게들 생각할 수 있었죠. 그러나 알리는 좌절하지 않고요. 1974년 1월에 그에게 첫 패배를 안긴 조 프레이저와 다시 한번 대결을 합니다. 필리핀 마닐라에서 벌어진 이 경기에서 알리는 이 프레이저의 저돌적인 공격에 고전을 하긴 하지만 12회에 판정승을 거두게 됩니다. 당시 필리핀 대통령이었던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이 알리에게 트로피를 수여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알리는 타이틀에 도전할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를 잡게 되죠. 그리고 당시 무적의 세계 챔피언 조지 포먼에게 도전장을 냅니다. 여기에서 제2의 신화가 등장합니다.
예, 이 포먼은 어떤 선수였습니까?
당시의 포먼은 26살이고요. 나이가 한창 때죠.
예.
39전 39승입니다. 그중에 36번을 KO로 이겼습니다. 앞서 알리가 조 프레이저에게 한번 패한 적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리고 다시 붙었을 때도 이기긴 이겼지만 12회전까지 가서 겨우 판전승으로 이긴 그런 프레이저인데
네.
이 조지 포머는 그런 프레이저를 불과 2회전에서 6번이나 다운시키고 KO로 이깁니다.
예.
그러니까 대단한 선수죠. 그런 포먼에게 이 32살이나 되는 알리가 싸우자고 한 겁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드디어 1974년 이 아프리카의 자일에서 정글의 혈투라고 불리는 경기가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나 나이인 만큼 많은 사람들이 알리보다는 이 조지 포먼의 KO승을 예상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그랬죠. 그런데 이변이 벌어집니다. 알리는 포먼의 초반 기세를 무력화시키면서 라운드를 더해갑니다. 포먼은 중반 이후부터 스피드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운명의 8회가 됐습니다. 포먼이 맹렬하게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라운드가 끝나기 30초 전에 이 로프를 등지고 있던 알리가 순간적으로 라이트 훅으로 포먼의 머리를 가격합니다. 포먼은 거대한 고목이 쓰러지듯이 빙글 돌면서 바닥에 쓰러집니다. 포먼은 일어나 보려고 하지만 결국 못 일어나고 맙니다.
예, 자 경기가 눈앞에 펼쳐지는 듯한데요. 드디어 알리가 7년 만에 자신이 갖고 있던 헤비급 세계 챔피언 자리를 다시 차지하게 됐군요.
알리는 나는 위대한 사람이다 이렇게 환호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경기는 복싱 역사에서 최고의 경기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 알리의 진가가 링 바깥에서 더 빛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알리는 단순히 권투만 잘하는 선수가 아니었고요. 이 쇼맨십이 아주 뛰어난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쉴 새 없이 해대는 말. 그리고 또 영화도 출연하고요. 그래서 1970년대 미국의 대중문화의 스타가 되죠.
예. 자, 그런가 하면 이 1976년에 일본 도쿄에서 열린 이 프로레슬링 선수 안토니오 이노키와 벌인 이 대결도 굉장히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아주 세계적인 화제였죠. 이 세계 최고의 권투 선수와 세계 최고의 레슬링 선수가 붙으면 누가 이길까? 아주 궁금해했죠.
예.
그런데 실망스러운 경기였습니다. 이노키는 바닥에 누워서 알리를 유인해서 레슬링식으로 싸우려고 했고요. 또 알리는 권투처럼 서서 하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싸움이 되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3-3 동점 무승부로 끝이 났죠.
자, 알리가 일본에 이어서 한국도 방문했다고요?
네. 이노키와 시합을 마친 알리는 이어서 한국을 방문하는데요. 서울에서 카퍼레이드도 벌이고 또 갓을 쓰고 방송국 쇼에도 출연하는 등 바쁜 일정을 보냈습니다. 한국 미녀들을 보니까 미국 갈 생각이 없다 이런 농담도 했죠.
예. 네. 자 이렇게 해서 이때부터는 차츰 권투 선수로서의 어떤 실력, 기능은 좀 떨어지는 그런 경향을 보이지 않았나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나이가 나이인 만큼요.
예.
이 KO보다는 판정승이 많아졌고요. 또 경기도 박진감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던 중에 1978년에 이 무명의 리온 스핑크스에게 패하는 이변이 일어납니다. 알리는 곧바로 스핑크스와 재대결에서 이겨서 세 번째로 헤비급 세계 챔피언 자리에 오르지만요. 당시 언론들로부터 늙은 나비의 피곤한 승리다 이런 관전평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결국 알리는 타이틀을 반납하게 되죠.
네, 세 번째 타이틀을 찾은 이후에 반납을 합니다. 그러니까 싸워서 져서 뺏긴 게 아니라 스스로 반납을 한 거죠. 그러니까 19차례 방어를 한 뒤였습니다. 통산 전적이 61전 56승 37KO 5패가 됩니다.
예. 그런데 무하마드 알리 은퇴 후에 또 다른 불운이 닥쳐오게 되죠.
네. 이 파킨슨 병을 앓게 되는데요. 뇌 기능이 떨어지는 질환입니다. 은퇴 3년 만인 1984년에 그런 진단을 받게 됩니다. 이 오랜 기간 권투를 하면서 머리를 많이 맞은 결과라 그런 분석도 나왔죠.
네. 자, 이렇게 은퇴 후에 조용히 잊혀져 가던 와중에 이 알리가 또다시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는군요.
1996년에 미국 애틀랜타 올림픽 개막식 때 성화 점화자로 등장을 하죠. 이 파킨슨 병으로 몸이 상당히 불편한데도요. 또 팔이 떨리는 것이 텔레비전 중계를 보면 확연히 보이는데
네.
그런데도 이 성화의 불을 지펴서 세계인들에게 멈추지 않는 도전 정신을 보여주면서 감동을 줬죠.
올림픽과 관련한 또 하나의 이야기인데요. 그해 IOC가 알리에게 또 한 번의 금메달을 주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알리는 1960년 로마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고향으로 돌아왔었는데요. 당시 인종차별이 아주 심했습니다. 알리는 화가 나서 메달을 강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메달이 없어진 건데요.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이런 알리를 배려해서 이례적으로 다시 그때 금메달을 수여한 거죠.
예. 자, 무하마드 알리, 이 권투 선수로서뿐만 아니라 민권 운동에도 상당히 적극적이었다고 하는데요. 특히 인종 차별을 없애는 데 아주 많은 노력을 기울였죠.
그렇습니다.
Minds, hearts have no color. God look at our minds and our actions and our deeds.
사람의 마음에는 색깔이 없다. 신은 사람의 피부색이 아니라 마음씨와 행동을 본다. 이런 알리의 말인데요. 인종 차별에 대한 알리의 생각을 잘 말해주는 대목입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알리는 이 자선 활동에도 참 적극적이었고요. 그런 활동으로 또 여러 곳에서 표창을 받기도 했죠.
네, 유엔에서는 평화의 메신저 상을 수여했고요. 국제인권단체인 국제사면위원회는 평생 성취상 Lifetime Achievement Award를 수여했습니다.
네.
또 백악관으로부터는 미국 민간인들에게 주는 최고의 훈장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유의 메달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자, 권위 있는 권투 잡지 링 매거진으로부터 영원한 헤비급 1위 선수로 칭송을 받는 무하마드 알리. 2016년 6월 3일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이 알리의 남은 가족은 누가 있나요?
네, 알리는 네 번 결혼을 했는데요. 7남 2녀를 뒀습니다. 그의 딸 라일라 알리도 이 여자 프로 권투 선수로 활약을 했고요. 세계 챔피언 자리를 오랫동안 지키면서 그 아버지의 그 딸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네. 자,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각 분야에 걸쳐 뛰어난 업적을 남긴 미국인들을 소개해드리는 인물 아메리카. 오늘은 20세기 최고의 프로권투 헤비급 세계 챔피언 무하마드 알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노시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서 English with you가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제니퍼입니다. English with you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다양한 표현들을 익히는 시간입니다. So let's get started today. 오늘의 영어 표현은 to look put together. To look put together 입니다. 네, 미국에서는 casual Friday라고 해서 매주 금요일을 캐주얼한 복장, 그러니까 정장 차림을 아닌 편안한 옷을 입고 출근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저도 매주 금요일엔 되도록이면 편안한 복장으로 출근하고 있는데요. 그럼 먼저 제가 친구 애슐리와 casual Friday에 대해 나눈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to look put together 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You look so nice today.
Really?
Yeah.
No, actually, it's just casual Friday.
Wow, you look very put together.
Wow.
No, get it, girl. Do you have any fun St. Patrick's Day plans?
I am actually going to a board meeting.
That's kind of interesting. It'll be a lovely work-filled weekend. You don't have to travel, right? It's in D.C. or do you have to go somewhere?
Out in Virginia.
Very nice.
제가 지난 금요일 친구 애슐리를 만났는데요. 애슐리는 저에게 You look so nice today. You look so nice today. 오늘 정말 멋져 보이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No, actually, just a casual Friday outfit. 그냥 casual하게, 그러니까 평상복 차림으로 편안하게 입는 건데 뭐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애슐리는 Well, you look very put together. Well, you look very put together 라고 하더라고요. Even though it was Friday, I was simply wearing dark jeans and a pink blazer, and my friend Ashley commented on how I look very put together. 오늘의 영어 표현, to look put together. To look, L-O-O-K, put, P-U-T, together, T-O-G-E-T-H-E-R. To look put together 인데요. To look put together means that a person is cleaned, groomed, dress nicely and they make sure that they look presentable. Put together는 부품 등을 조립하다, 이것저것을 모아 만들다, 준비하다는 뜻이 있는데요. 앞에 동사 look, L-O-O-K, look를 붙여 someone looks put together 하면 누군가 단정해 보인다, 잘 차려입는 것처럼 보인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well, you look very put together. You look very put together는 너 오늘 옷 정말 잘 차려입는 것처럼 보여 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여기서 오늘의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No, actually, it's just casual Friday.
Wow, you look very put together. Wow. Get it, girl. Do you have any fun St. Patrick's Day plans?
I am actually going to a board meeting.
That's kind of interesting. It'll be a lovely work-filled weekend. You don't have to travel, right? It's in D.C. or do you have to go somewhere?
Out in Virginia.
Very nice.
네, 본문에서 애슐리는 저에게 Well, you look very put together. My casual Friday is a little bit more casual 라고 했죠. 네, 오늘의 영어 표현, to look put together. 단정해 보이는, 옷을 잘 차려입는 것처럼 보이는, to look put together. 꼭 기억해 두세요.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The Weeknd의 Can't Feel My Face 전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이 방송됩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And I know she'll be the death of me. At least we'll both be numb. And she'll always get the best of me. The worst is yet to come. But at least we'll both be beautiful and stay forever young. This I know, this I know. She told me don't worry about it. She told me don't worry no more. We both know we can't go without it. She told me you'll never be in love. Ooh. I can feel my face when I'm she'll be the death of me. At least we'll both be numb. And she'll always get the best of me. The worst is yet to come. All the misery was necessary when we're deep in love. Yes, I know. Yes, I know. Girl, I know. She told me don't worry about it. She told me don't worry no more. We both know we can't go.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목표는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폐기입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유엔 안보리 연설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폐기하기 위한 지난 20년간의 외교 노력은 실패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과 도쿄 그리고 최종적으로 미국에 대한 북한의 위협은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고 틸러슨 장관은 말했습니다. 기폭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할 때마다 북한은 동북아시아와 세계를 위기로 몰아가고 더 큰 분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국제사회가 너무 오랫동안 북한 문제에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이제는 그러한 때는 지났다고 말했습니다. 이전에도 말했고 또 거듭 지적한 대로 전략적 인내는 끝났으며 더 이상의 인내는 북한의 핵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할 뿐이라고 틸러슨 장관은 덧붙였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이어 모든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에게는 북한에 대해 더 이상 위험한 길로 가지 말도록 새로운 압력을 가해야 하는 때가 왔다면서 북한이 행동을 하기 전에 안보리가 먼저 행동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틸러슨 국무장관은 즉각 시행해야 할 세 가지 새로운 행동을 제시했습니다. 첫째는 유엔 회원국들에게 안보리 결의 2321호와 2270호를 포함한 대북 결의를 전면적으로 이행하도록 촉구하는 것입니다. 둘째, 미국은 각 나라에 북한과의 외교적 관계를 단절하거나 줄이도록 촉구하는 것입니다. 외교적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자금의 유입을 차단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안보리 이사국들은 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북한의 기관과 개인에 새로운 제재를 가하고 이미 제재하에 있는 대상은 그 고삐를 더욱 조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틸러슨 국무장관은 더 나아가 국제사회는 북한 노동자 영입을 중단하고 북한으로부터의 수입, 특히 석탄 수입을 금지하도록 촉구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중국이 북한 무역의 90%를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런 중국이기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도발에 대한 모든 옵션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문제를 협상으로 해결하기를 더 바라지만 북한의 침략으로부터 우리 자신과 동맹국을 방어할 결의를 갖고 있다고 틸러슨 장관은 밝혔습니다. 이제는 북한을 비핵화하기 위해 새로운 전략을 실행할 때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